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네 글자로 된 사자 성어 중에서 낙장불입이란 말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낙장불입. 뭐 할 때 쓴 문자죠? 그 웃는 분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 화투 칠 때 쓰는 말입니다. 화두장을 이렇게 쥐고요. 이 짝을 잘 못 맞춰서 실수로 잘못 내놨을 경우에 이거 도로 못 가져갑니다. 아니 잘 몰라서 그랬다. 안 됩니다. 낙장불입 이러면 못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만지다가 잘못해서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 역시도 낙장불입입니다. 일단 한번 떨어졌으면 못 가져갑니다. 그 뭐 화토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크게도 그런 룰이 대단한 룰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실수다 잘못 봤다 이래서 어거지로 그 자꾸 물리자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놀라고 그럽니다.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별로 안 좋은 버릇이란 얘기죠. 비슷한 의미에 일수불태는 아십니까? 이건 웬만하면 아실 것 같아요. 일수불태. 이건 어디에서 쓰는 거죠? 장기 뜨거나 바둑 두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한숨 물르자는 거예요. 잘못 났는데 딱 한숨만 물르자. 그럴 때 일수불태 이러면요. 못 물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물리자, 안 물려준다 이러면서 그냥 재미로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자간 거기에도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특히 장기 뜨는 사람들요. 한번 놓았는데 상대방 말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면 잡아먹기 위해서 내 말을 쓰려고 그러면요. 자기 말을 먼저 싹 치워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못하게 하려고 자기 말부터 만지는 게 아니고 따먹을 상대방 말부터 먼저 싹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물리기가 좀 어려워지죠.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면서 그냥 노는데도요. 물린다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 물리자 소리는 절대 하지 마셔요. 안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자꾸 물리자 그러면 괜스레 사람만 좀 추해집니다. 이쪽 경상도 말로요. 초잡스러워집니다. 그러지 마셔요. 놀이에만 그렇습니까? 국회에 가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 한번 부결되어 버렸던 안건을요. 다시 못 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법부에 가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확정 판결 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하고는 뭐 별 관계 없는 이야기일 듯 싶지만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재미있는 영화가 한 편 만들어졌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억울하게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살아있어요. 남편이 꾸민 짓이었더라는 걸 감옥에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석방이 돼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뭘 배우고 나오느냐 하면요. 당신은 남편을 죽인 죄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그 남편을 죽인다 해도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남편을 죽였다고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나가서 혹시 그 남편을 다시 죽인다 하더라도 재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인이 총을 들고 이름도 바꾸고 사는 곳도 바꾸어서 잘 살고 있는 남편 앞에 총을 들고 나타나는 거죠. 그 앞에서 그럽니다. 내가 당신을 죽여도 난 죄가 없다. 재판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영화가 이야기가 아마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재판, 사람이 만든 재판에서도 한 번 딱 확정 판결이 났으면 그걸 다시 번복하거나 물을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사람이 한번 결정한 것도 뭐 사소한 놀이였으든 국가 권력이었든 어디에선 그렇게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한 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놀이하면서 되어진 일도 그거 못 물고 물으면 사람이 그렇게 주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 말씀 딱 하셨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절대로 변경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실제로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걸 바꿀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셔서 물렸다고 친다면요. 거기에 얼마만큼 큰 사연이 있길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물은다는 말입니다. 물은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설명을 해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루스의 이야기 우린 잘 압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현대 이야기로 이렇게 각색을 한번 해보셔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살기가 어려워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요.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어느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칠까요? 나오미가 그 옆에 있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일본쯤 갔다 왔다 칩시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한 사람에게 젊은 일본인 며느리가 따라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며느리 그분을 옆집에 산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 두 분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특히 오늘날 같으면 그래도 먹고 살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던 그 시절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하고 그것도 천대받던 외국인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죽기 외에는 없었을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과부가 어차피 청산과부입니다. 아주 젊은 외국인 며느리입니다. 대접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집적거렸을 건지도 충분히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 외국인 젊은 과부. 오늘 같으면 그래도 희망이 조금 있지만 그 옛날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외국인 며느리가 결국은 다윗 왕의 외조모가 되는 거죠. 남편 될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할,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할 법적 장치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무르기 제도입니다. 무르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무르는 제도를 원어를 따서 부를 때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 제도.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요. 그 사람하고 가까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남아있는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산까지도 전부 회복시켜 줘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팔아먹고 남의 손에 다 넘어간 재산도 다른 사람이 그걸 친족이나 형제가 사서 원래 주인의 이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형제가 그렇게 죽었다 할 것 같으면 살아있는 다른 형제가 그 경우에 따라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에게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고 팔아버린 재산들을 전부 회복시켜줘서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의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으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기를 신벗기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인간 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뜻으로서 신벗기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신명기에서 그런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사기는 그보다는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내용이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어쨌든 나오미와 루스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전혀 없는 나오미와 루스에게도 이런 의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룻기서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당신이 그 의무를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자기 재산에 손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면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데 신명기에서 신을 벗을 때 이야기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세월 지나면서 의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서에서 신을 벗어서 줬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인계한다는 뜻에서 신발을 벗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아서 룻을 여기 표현을 보면 샀어라고 말하죠. 이걸 회복시키는데 경비를 많이 들였다는 뜻입니다. 룻을 사서 그 다음에 그들이 팔아버린 땅을 다 사서 결국은 다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에 만들어 주었습니까? 고엘 제도 이름 좋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요 물러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런 제도를 이스라엘에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무르는 행위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보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꾸 무르지 않은 사람은 추하해집니다. 사람 나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법적으로 무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셨느냐는 말입니다. 언제 그런 제도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이 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을 주셨겠느냐 그런 얘기죠. 시내산에서 무르기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무르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준 그 무르는 제도는 어떻게 본다면 복사본입니다. 원본이 따로 있어요. 그 원본이 뭐냐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무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녕 죽으리라고 했으니 따먹었으니 두 사람은요 그 순간에 죽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야 됩니다. 이야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기서 그걸 끝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말을 자꾸 바꾸면 권위가 무척 떨어집니다. 그럼 잘 아시지 않아요? 지금 이 대통령이 대통령인 지 얼마 됐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중에서 어쨌든 그 밑에 사람이었던 어쨌든 말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요. 국회의원 수가 쭉 떨어집니다. 한두 번 더 왔다 갔다 했으면요. 또 얼마나 떨어질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도 이렇게 큰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느냐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 바사의 변치 아니하는 규례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바벨론의 규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바벨론의 규례는 왕이 제멋대로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왕이 이런 법을 선포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대 바사의 변치 아니하는 규례란 것은 한번 어인이 찍혀서 발표가 되면요. 나중에는 왕도 그걸 못 고쳤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니엘이 걸려든 거예요. 그때 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 자들이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을 올가 넣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걸 왕이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를 했지만 신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메대바사의 변기치 아니하는 규례는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집어넣고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날 밤새도록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 됩니다. 메대바사의 왕은 자기 스스로 공포한 법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나라든 뭐든 제대로 됩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대만은 비교적 좀 깨끗한 나라라고 합니다. 뇌물이나 이런 부정한 방법이 그리 잘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건을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옛날 대만의 장 총통이요.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기 며느리를 처형해버렸습니다. 정말 위에서 통치하는 사람이 원칙을 분명하게 적용해서 그걸 실천해 나가버리면요. 그 밑에는 깨끗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법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도 처음에는 막 크게 일을 벌릴 것 같이 시작을 해놔놓고 얼마쯤가 보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참 맑아지기가 가끔 어려운 겁니다. 뭐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끼리 노는 일에도 그렇고 한번 세운 원칙은 이렇다 딱 정확히 지켜나가야 이 혼란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셔놓고 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기는커녕 어떻게든 이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물리고 싶었단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셔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허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다 보니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던 예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게 되어버린 거죠. 이걸 우리는 대신 속전을 냈다는 뜻에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 다른 말로 하면 무르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르는 값치고는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 아들이 치른 값을 믿은 자에게는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르기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시행치 못하고 그렇게 말을 바꾸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라는 것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아, 왜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왜 날 사랑하는지요? 아,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랑에 조금 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나요? 어쩌면 그게 진짜 사랑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데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됐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이럴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밖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도무지 말 안 듣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도무지 자식 같지가 않아요. 철천지 원수같이 놉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밖에는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그러죠? 그럼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믿고 미워도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뭔지를 어렴풋이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 아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키우면서 이 자녀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은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낳은 죄입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도 자식 잘 낳습니다. 그 낳은 죄가 그리 무섭다는데요.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랑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사랑, 뭐 새삼스럽게 다시 사랑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막 혹시 젊은 아이들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할 때 정말 대상 잘 골라야 합니다. 여기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사랑 잘못한 죄로 평생 고생들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그 사랑 참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칙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도요, 이 원칙이 자식 앞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 앞에서 그 원칙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정말 독종 중에도 독종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 앞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셨느냐?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요. 그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하나님은 그러면 코가 몇 개냐? 그걸 한 개냐 두 개냐 그런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옳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창조주, 피조물, 주인과 종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죠? 부자지간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럼 부부관계는 끊을 수 있는 관계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 그러세요? 끊어질 수 있는 관계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나님은 부부관계 끊어질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보세요. 남편과 아이를 다 버려놓고 간부를 따라서 집 나가서 팔려가 있는 그 아내를요, 몸값을 짊어지고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인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친구관계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가 내게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그 친구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했고요.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단칼에 끝내지 못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그 모진 아픔을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듯합니다. 의미를 좀 잘 갈라가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동물의 일종이다. 왜? 식물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러면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 동물은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라는 뜻에서 사람은 동물의 한 종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이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람이 동물과 같은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요?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사람을 따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를 유심히 한번 보셔요. 많은 동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됐다. 이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할 때 뭐 어떻게 이래 해놔놓고 보니까 아 이게 좋네 그래서 이걸 특별히 더 사랑하고 이거 덜 사랑하고 이럴 수 없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 창세기 1장을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천지가 주인이 되죠. 잘 보셔요. 뭘 자세히 언급하고 계시는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정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천지창조라기보다는요, 사람 창조가 맞습니다. 그거 설명하느라고 제가 가끔 계집 만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나무를 사오고 마당에서 하루 종일 톱질하고 못질하고 이러더니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개를 한 마리 사다가 거기다 넣었어요. 이 집 아이가 다른 데 가서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합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종일 집 만들었다 이러나요? 우리 마당에도 예쁜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나요? 아니요. 우리도 오늘부터 개 키운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유심히 한번 보셔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성경을 유심히 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좋은 예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만 징계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만물이 징계를 받습니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천지 만물이 다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건 사람인데 왜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이 다 징계를 받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그 인간이 주인공 되는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 그 배경이어야 할 천지 만물이 벌을 안 받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벌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왕이 벌을 받는데 가까이 있던 신하가 희죽희죽 웃고 있을 수 있습니까? 신하가 밥을 제대로 먹고 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왕이 벌을 받는데요. 왕이 벌을 받게 되면 신하는 그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치러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자연 만물이 모든 짐승이 신음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쩌다 만들어진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려고 특별하게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워버렸습니다. 깨어진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만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를 학교에서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학교에서 그걸 잘 못 가르쳐 놓으니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나마 인성 교육이라고 한다면서 사람을 소중하게 이론은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고 좀 가르쳤는데요. 오늘날 잘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라서 크면 이 세상은 그만큼 더 험악한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다 깨버렸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는 왜 사람이 귀하냐고 묻는다면 다른 답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 본문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책이 또 바뀌었으니까 또 표시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쨌든 꼭 표시를 좀 해두셔요.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가운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란 표현이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가 어떤 형제입니까? 생각만 해도 괘씸한 형제입니까?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형제입니까? 아무리 그 형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 말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보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 말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나. 이거 잊지 마셔요. 한국 사람들 잘 쓰는 말, 턱하면 죽어야겠다 그런 얘기 하시죠? 죽을 뻔했다, 죽어야겠다, 뭐 죽는다 소리 잘 하시는데요. 죽겠다, 죽겠다 그러죠? 누군데 감히 죽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는데요.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구속하고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는데 이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큽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형제들요.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들. 늘 기억하셔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 인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듯 싶어도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만 그렇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이웃들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웃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욕먹을 만한 일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단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냐고 묻는다면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도 물리지 않는데 한번 했는 말 함부로 취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음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마음이 넓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습니까? 대체적으로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걸리면 이거 갖고 아주 물고 늘어지든지 싸우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그래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 푼돈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으면 요 푼돈 같은 조그마한 일에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새 우리 형제의 어떤 허물이나 아픔을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쉽게 용서할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 출석하지도 않고 이웃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씁쓸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도할 때 교회 요람을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람을 하나 보여주시면서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래도 될 만큼 이래도 될 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몸을 보이면서 삽시다. 요람을 보여주면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아, 이분이 거기 다니십니까? 아, 그럼 제가 가야죠. 이래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요람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보디면 이분도 여기 다녀요? 그럼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요람이, 우리 교회의 요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 전달되어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삽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다는 뜻에서 그 정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